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지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뭐 2000년이 훨씬 넘었죠. 200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 그때부터 이 부활절 주일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지만 예수 믿은 지 10년 되신 분은 이 부활절을 10번을 맞이했을 것이고 20년 되신 분은 20번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부활절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났던 그런 주일이 있는가 하면 어느 주일은 굉장히 큰 은혜가 임했고 아, 이 부활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나에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부활주일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번 부활주일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내 삶에 죽음을 정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는 귀한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부활은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고 또한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정말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다름질해서 열심히 가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도 많은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 중에 하나가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만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도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약속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고 여러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그 많은 약속 중에서 가장 믿기 어려웠던 약속이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지 못했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이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하신 그것은 허언이 아니라 정말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가장 믿기 어려웠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약속을 주님이 이루셨는데 하물며 그 외 다른 수많은 약속들을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을 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덜 어려운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주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약이요 그리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확약인 것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확증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비록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긴 하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약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인간을 따르던 무리들과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위치, 가장 놀라운 능력의 위치인 왕에 오르기를 기대했고 그것이 그들이 가진 기대의 한계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과 그가 하신 말씀은 그냥 단순 인간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참나마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그것보다 더 강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부활절까지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을 그저 어떤 사람의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한 사람의 인간의 말씀에 그냥 머물렀을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나 했겠습니까?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인으로 보고 또 위대한 위인으로 보는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에서도 예수님을 성인으로 여겨요. 그래서 뭐 세상에 4대 성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한 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인간입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이제까지 그가 하신 말씀이 단순히 어떤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것을 바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것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의 그냥 허언된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증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음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활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죽음의 두려움을 부활을 통해서 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오늘 새벽에 연합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에게 있는 모든 공포의 가장 깊은 근저, 그 깊은 속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길을 걸어갈 때 두려운 것도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이고 뭐 암이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이고 그런 아주 어린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귀신을 무서워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것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물론 명예를 잃는다든지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헤어진다든지 이런 것처럼 죽음과는 상관없는 공포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의 해방의 나팔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셨다면 결코 십자가를 지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어본 사람이 없어요. 물론 뭐 임사체험을 했다라는 그런 간증들도 있지만 그것은 임사체험이지 진짜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던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읽은 그 말씀처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선험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닫지 못해도 그냥 본능적으로 선험적으로 그 마음속에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세상의 수많은 믿음 가운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죽은 다음에 막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기독교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뭐 불교의 바탕을 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토속 종교든지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고 정말 오지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종족이라 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 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지식이 밖으로 확 드러나 있진 않지만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올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종교로, 어떤 사람에게는 미신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쫓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쫓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입신양명으로 나타날 뿐이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이렇게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공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공포가 되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모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과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극복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 중에서 죽으라 그래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죽으라 그래서 죽을 사람 아무도 없죠. 공포가 없다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지금 받아들인다는 것은 의미가 또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공포는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다 아쉬움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한다는 아쉬움입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보다 놔두고 내가 떠난다는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감당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하는 아쉬움입니다. 이것은 마치 졸업식 같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졸업식 때 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졸업식장에 가면 뭐 송사를 하고 답사를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흔하게 보였었어요. 졸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졸업하고 새로운 뭐 진급을 한다든지 이제 사회로 나간다든지 이제까지 이만큼 있었다고 한다면 졸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큰 세계로 나가고 내가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좋은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졸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졸업을 앞두고 졸업식장에서 사람들이 울고 막 슬픔 가운데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비록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제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던 사명을 아직 다 못했는데 그것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기에 우리는 누구나 다 아쉬울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졸업을 공포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바로 죽음에 대한 아쉬움은 우리에게 있을지언정 그것이 결코 공포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정말 큰 차이는 마지막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임종의 그 순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공포와 정말 두려움의 순간이지만 일평생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인도하신 길을 따라갔던 사람에게는 바로 그 임종의 순간에 참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고등부 교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고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부활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나고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는데 왜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다 그러고 나사로에게는 죽음을 정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 1학년 때였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했어요. 그래서 그냥 대수인 대로 막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내가 아주 확실히 정확한 대답을 못 해줄 테니까 다음에 잘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대답해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한 1, 2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그 질문이 생각나면서 그 질문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렇게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제가 약속을 했는데 제 의식에서는 그걸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무의식에서는 아마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구나.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너무 쉬운 차이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그 한 사람의 일에 그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을 따라 나가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정말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놀라운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역시 그렇게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며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기쁨의 가슴 벅찬 약속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에서 또 한 번 잡히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보이는 그 죽음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인류는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시도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생명공학이니 뭐 이런 곳에서 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생명 연장은 인간의 죽음의 정복은 이렇게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연구실에서 연구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얻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그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바로 죽음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죽음에서의 승리를 또한 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에 대한 정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초에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것을 부활로 생각해 보면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적인 부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기적으로 느끼십니까? 그 기적을 눈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 이렇게 청합니다. 저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내 친척들, 내 친구들에게 가서 좀 이 사실을, 죽음 이후의 사실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바로 이런 죽음 이후에 이 일을 전하면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친척들이 믿고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은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거절당했습니까? 바로 모세로부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죽었다. 살아난 자가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기적을 눈으로 보는 것과 신앙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적을 눈앞에 본다 그래도 그냥 마음속에 신기할 뿐이지 그것으로 진정한 믿음에 이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 하면 콧방귀를 끼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하면 주르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바로 그런 기적의 체험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라 잘 모르는데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모태신앙이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을 가져도 이런 체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이미 체험했고 우리 주변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부활을 보면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지금 우리 중에는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놀라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마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다 예수님을 믿었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부활은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고 믿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시고 있던 그때에도 빈 무덤을 보고 또한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그때에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전 세계적으로 축복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부활절을 성탄절에 비해서 이렇게 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 한국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뭐 부활절 굉장히 마음속 깊이 느끼고 기뻐하긴 했지만 이 부활절이 정말 큰 절기고 정말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절기라는 걸 잘 깨닫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제일 처음 언제 느꼈냐면 제가 두바이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목회를 하다가 예배 때가 돼서 이렇게 예배를 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바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곳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교회들만 모여있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만 교회들이 막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평소에 저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그냥 한가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앞까지 차를 타고 쭉 가서 교회 앞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평상시처럼 이렇게 가는데 교회에 가는 도로가 꽉 막힌 거예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꽉 막힌 그런 상황. 그래서 교회가 한참 먼데 저 멀리에 차를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지금 4월달이지만 두바이 같은 경우는 4월달에도 굉장히 더워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더운 날 그 차를 멀리 세워놓고 막 교회를 막 걸어가는 어떤 글을 걸어가면서 야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평소에는 정말 한가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부활절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부활절에는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교회를 거의 나가지 않던 사람들도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날로 이날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처음 깨달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성탄절 때보다 부활절 때 더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부활이 정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지만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승리를 선언하신 날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는 아무리 인간에게 절망적인 상황도 믿음 안에서 극복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이 얼마나 힘듭니까? 목숨의 위협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굉장히 낙심하고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대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묻습니다. 누가 죽었나요? 예. 누가 죽었나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그 마틴 루터의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낙망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낙망하고 좌절해 있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달은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의 길을 더욱더 담대히 열심히 걸어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낙망되십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주님은 이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 여러분 앞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힘내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나 오늘에나 역시 믿는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나 오늘에나 믿는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약속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는 우리들이 기쁜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부활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이날을 축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아직도 몰라 죄 가운데 빠져있는 탄식과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 바로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정말 빠른 발걸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우리도 이 소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발걸음으로 정말 이 여인들처럼 빠른 발걸음으로 달려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며 그리고 이 놀란 부활의 소식을 가진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세상의 만방에 전할까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